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외부 집회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집회를 다녀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인사하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집회하고 오시기에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집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힘든 것도 많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부흥회 같은 것을 인도하러 갔을 때 가장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제가 또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그것도 세 끼 다 찾아서 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참 힘들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집회하려고 딱 나올 때 인사를 할렐루야로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꼭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면 할렐루야로 합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저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뭐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진짜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소개할 때 너무 띄워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종 유진소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개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또 뭐냐, 이 종이라는 것, 이게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높이는 말로 사용할까? 이게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종이라는 말을 갖다가 낮은 말이 아니라 높이는 말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예, 그래요. 종은 분명히 낮은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만일 그냥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종은 낮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신앙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인에게 이렇게 칭찬과 명예로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린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다른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명예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것이 명예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군림하는 게 명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게 명예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직분은 왕이 아니라, 왕도 명예롭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종, servant,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어떤 그런 가치와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와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종됨, servantship,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와 덕목이에요. 어떻게 종이 될 것이냐. 이 종됨, servantship,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가치와 덕목이다. 세상은 아마 이해도 못할 거예요. 세상은 이게 무슨 말장난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게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든 종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말 제대로 종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삶과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 종됨의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예를 들면서 그 종됨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봤죠. 정말 이렇게 골칫덩어리가 없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속,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과 헛된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그냥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에 있든 그건 교회여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권력과 군림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욕심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가득해서 그래서 결국 교회가 온통 다 그냥 세상인지 뭐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리차드 폴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돈, 섹스, 권력. 그 책에서 리차드 폴스터가 지적하기를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세속적이다 얘기하는데 그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 세상적이라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돈과 섹스와 권력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게 세속적인 것이다. 다른 얘기할 것이 없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게 세속적인 것이. 반면에 그러면 참된 영성은 뭐냐?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성은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다루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탁월하죠.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고 막 그냥 홀리홀리 뭐 분위기 모든 것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어떤 관점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다 그 말이죠. 그게 위선인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관점과 사용이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거듭나고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 세 가지의 관점이 그냥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추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 그래요. 마귀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공격하죠. 그런데 그때 마귀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세 가지 방법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넘어가 버린, 무너져버린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이 중에 정말 무섭고 심각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섹스 이런 거에 대한 세속적 관점이 그대로 바이러스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퍼져나가고 그러면 성도를 타락시키고 예 이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교활한 그런 공격은 바로 권력을 통한 그런 공격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이 권력에 대한 세속적 관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요. 예, 이걸 경계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건 괜찮은 거지 싶은 생각으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것보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건데 경계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무서운 거 뭐냐, 이 바이러스에 가장 심각하게 걸려서 망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위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리더십,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감염되고 오염돼서 있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종됨이 중요한 것이다. Servantship.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건 단지 그냥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리더십은요, 성도들 전체의 영성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종됨의 영성, 서브런트십의 영성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종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온갖 어떤 트러블 메이커 문제덩어리가 되지 않으려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가운데 갈등시키고 싸우는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온전히 바르려면, 주님 기쁘게 하시려면 중요한 게 뭐냐, 종됨이 중요한 거예요. 서브런트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종됨 이게 필요해요. 이 영성이 있어야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종됨, 서브런트십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에 두 개의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죠, 종됨,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이야기죠.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예,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예, 참,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일꾼쯤 되면, 뭐 좀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평가에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를 보면 제가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지, 제가 정말 자백하고 고백하지만 저는 관종이 맞습니다. 저는 관심종자야. 저는 정말,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물론 사람의 평가 무시할 수 없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예, 정말 관심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내 모든 이 사역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내 사역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내 사역의 평가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주심과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이죠. 예,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우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다 받으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인생을 다 드려서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답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을 직접 쓰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바로 뭐예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복음을 맡은 자라는 뜻이고요. 바로 그것은 복음의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복음을 맡은 자, 즉 복음의 일꾼, 이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자신이 온전히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프라다,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예,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살아감 삶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사람들이 다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아 저게 복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반대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삶의 위기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니까 도대체 복음이 보이질 않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람인데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인데 이 힘든 상황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나타질 수 있을까? 그 모습 때문에 정말 아 저게 복음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예, 그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 자신이 복음의 열매, 복음의 프라다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예외 없이 가로열고 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꼭 붙어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가로 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 아세요? 어쩌면 숙제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과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빚진다고 말하니까, 예, 정말 중요한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명이냐?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외 없이.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이죠. 저는 호선학교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걸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정말 나가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격하는 게 전도대입니다. 전도대.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 보니까 못하는 거 많지만 그중에 제일 못하는 게 전도를 못해요. 말을 못 걸으니까 말을 잘. 누구한테 가서 막 이렇게 또 남한테 가서 갑자기 뭐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를 남 괴롭히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정말 전도대 사역하는 분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고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전도대가 있습니다. 수요전도대가 있습니다. 토요전도대가 있습니다. 주일전도대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날은 그냥 노는 거냐? 아니요. 그때는 양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매일 전도하러 나간다는 뜻이죠.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 전도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도 각각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죠. 한 번은 그 우리 묵상 나눔 마람 거기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자기 그 묵상 간증을 올리면서 이분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전도를 하러 가면서 어떤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날은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핍박을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거 읽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마터면 바로 쫓아갈 뻔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 쫓아가가지고 그 성도를 핍박한 그 개념 없는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너 같은 것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 줄 아느냐? 막 진짜 외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디인지 몰라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비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말 신비한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수천 년 지나오는 동안에 예 많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변질도 있었고 뭐 별게 다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 교회밖에 다른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맡은 자라는 이야기고, 즉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 건축을 말하나 보다. 아니 건축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 거지. 예, 뭐 교회를 세우는 것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 주일에 예배 자리를 기억해서 와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배가 있게 하라. 예,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예배가 있게 하라.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성도들이 정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다락방에서 혹은 어떤 사역 모임에서 어떤 교육부에서 어떤 그런 부서에서 정말 힘을 다해 서로 섬기고 중보기도 하고 돕고, 예,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봉사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교회 부서 정말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부서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다른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위해서 봉사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운 것이다. 교회 일꾼,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 제가 창세기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아바드와 샤마르란 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아바드. 예, 거기에 해당한다면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교회를 흔드는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예, 힘든 줄 알아요. 남들 앞에서 뭐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미혹하는 그 모든 이단 사설들 가운데서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교회는 이게 교회니까 이래야 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때때로 참고 견디고 또 용납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코너스톤 임팩 미션 수련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연합 수련회입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 청년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하는데 저보고 저녁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가서 한 3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서 있게 되니까 이참에 박정길 목사님을 좀 배워야겠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 계셨던 박정길 목사님이 대구의 달산교회라는 교회에, 원래 모교회지만 거기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셔서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 못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자. 그래서 금요일 날 점심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고 나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 이제 그 교회를 한번 들르자 해서 들렸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먼저 예배당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어떤 곳인지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들어갔는데 교회가 아주 예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딱 켜니까 거기에 한 80 가까이 되어 보이시는 한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보고는 일어나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를 소개하면서 뭐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또 그 권사님이 그날 또 마침 그 교회가 커튼을 바꿨대요, 옆에.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커튼을 바꾸니까 너무 좋다고 밝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 아내가 갑자기 그 권사님 향해서 뜬금없이 권사님 너무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된 것이죠. 왜냐면 너무 상황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커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예쁘시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죠. 제가요? 덕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나이에 자기한테 예쁘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실 수밖에. 저도 그 순간 이 분위기에, 이 무슨 분위기에 안 맞는 멘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약간 순간 당황했는데, 그러나 제가 이내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보기에도 그 권사님이 예쁘셨거든요. 커튼을 바꿔서 조명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안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더운 날이었어요. 그 안에 에어컨을 켠 줄 아세요? 아니, 안 켰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 와서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안 예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경험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 교회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를 보면 제가 늘 갖는 느낌이 너무 예쁘다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 새가족 그 받을 때 인물 보고 뽑나? 이 생각이 들 때까지 있어요. 다들 예쁘시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 얼마나 아름다워. 이건 우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쁘십니다. 예,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경륜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경륜.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정말 매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인간의 예측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 그게 바로 선교다. 예, 선교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어떤 문화의 전파나 혹은 문화의 침략이 아닙니다. 물론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문화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선교의 일꾼이고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맡은 자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거기에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경험하는 영적 권위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 현장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 이게 바로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체험을 합니다. 뭐 다 그렇지만 특별히 후렴 부분에 주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거 부를 때는요, 정말 영적인 권위를 그야말로 빵빵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예. 특별히 그 앞에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것을 불러서 그런지, 그 항상 부를 때마다 화목해 하라신 나오면요, 화목해 하라신 나올 때가 되면요, 나도 모르게 뽕이 올라가기 시작해. 절대 겸손하게 부른 적이 없으십니까? 네, 당당하게 화목해 하라신 영적 권위의 그 은혜가 저를 정말 감동하게 합니다. 이게 선교의 일꾼들 가운데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누릴 은혜죠. 네,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도 뽕이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5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선교의 일꾼으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충성을 다한 귀한 종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